지금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거대하고 화려한 권력이나 눈부신 기적 속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씨앗들 중에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이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한 영적 위로와 심리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거대함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무엇이든 크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성취 압박에 시달립니다. 내 신앙생활도, 내 인격적 성장도, 내 가정도 뭔가 대단한 변화나 드라마틱한 도약이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하는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며 깊은 무력감과 자기비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내가 바치는 작은 기도 한 줄, 내가 이웃에게 건넨 작은 미소 하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서 삶을 바꿀 힘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시작의 작음과 과정의 신비에 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묻힐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를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느님의 생명에너지가 온전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은 밤낮으로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고요하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영성 생활이란 바로 내 삶에 뿌려진 이 작은 하느님의 씨앗을 신뢰하고 관조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삼켜낸 한마디에 있네. 마음이 답답할 때 성당 뒷자리에 앉아 흘린 눈물 한 방울. 라디오를 들으며 마음으로 바친 화살기도 한 구절이 바로 내 영혼의 밭에 심어지는 겨자씨 한 알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거대한 나무를 뚝딱 만들어내려고 강박적으로 고군분투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과도한 자아의 욕심일 뿐입니다. 성장이란 나의 자금과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안에 심어진 그 은총의 씨앗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그것을 온통 부풀려놓은 누룩처럼 주님의 사랑은 내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 스며들어 내 영혼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상처받고 위축되어 작은 씨앗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력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심리적 오류 중 하나는 내 안에 상처나 나약함이 완전히 치유되고 지극히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느님 일을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부서지기 쉽고 아주 작은 씨앗 같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겨자나무는 정원에 잘 가꿔진 꽃이 아니라 광야나 밭가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야생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이 거룩하고 격식 차린 장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헝클어진 우리의 가공되지 않은 일상 항복판에서 가장 힘차게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웅변해 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내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들을 함부로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거대함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작은 씨앗 하나를 묵묵히 심는 그 소박하고도 진실한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업적보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는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직장 동료의 서툰 모습을 탓하지 않고 품어주는 너그러운 시선 한 자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삼켜내는 축복이기도 한 구절이 지금 당작은 흔적도 없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훗날 거대한 하느님 나라의 생명나무로 우뚝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 성장의 신비를 굳게 신뢰합시다. 낙담과 무력감을 털어버리고 가볍고도 희망찬 은총의 발걸음으로 복된 월요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1784년 창립된 한국천주교회는 몇 달도 못 가서 이듬해 3월 관원에게 발각되어 그곳에 모였던 신자들은 잡히고 교회 서적 및 성물 성화 등은 압수되었습니다. 이때 김범우가 유배지에서 사망하여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박해에도 권철신, 정약종 등에 의해 교세는 나날이 확장되었습니다. 아직 성직자가 없었던 한국교회는 1786년 북경교회를 본뜬 소위 가성직 제도를 만들어 2년 동안 주일미사를 거행하고 세례, 견진, 고해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북경주교에게 문의한 결과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자 1795년에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모셔오게 되는데 이는 조선 교우들이 벌인 피나는 성직자 여기 운동의 결실이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성서와 함께해서 펴낸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에서 우정을 가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부분 발췌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일과 맡은 책임 때문에 친구 관계에 소홀해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정을 얼마나 잘 가꾸어야 하는지 절감합니다. 우정이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미 강조했습니다. 플라톤은 신은 친구를 얻게 해준다, 친구에게 친구를 갖게 해준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지만 플라톤은 자기 자신과 친구인 사람, 자기 자신과 다정하게 교류하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정을 가꾸는 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대하는 법,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우애를 가리키는 필리아라는 고유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애의 본질은 친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의 편에 서는 것,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강요하지 않고 친구 앞에서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정의 가치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정은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거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만나는 즉시 다시 친밀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는 예외입니다. 나는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친구가 곁에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는 데서 드러납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면 돼. 그러나 어쩌면 친구도 나와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친구가 지금 할 일이 많을 거라고 함께 무언가 계획하기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만나서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게 어떤지, 가령 하이킹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제안하면 친구는 기뻐할 겁니다. 친구가 나의 제안에 응할 수 없더라도 그 역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통화를 미루면 우정에 해가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서로에게 좋습니다.
다장점 이사곡 작품 번호 452번에 있는 글로리아 대 영광송 준비합니다. 우리말로 또 미사종이 마침 영광송과 이어지는 아멘,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죠. 윤용선 작곡의 주일 미사곡에 들어있는 이 아멘. 밀라노 한인천주교에 승가된 미사곡 제1번의 이 마침 영광송과 아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사랑의 생평화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주기회의 의장 마테오 추기 추기경이 레오 14세 교황의 평화특사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포로 교환과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 비추위에 나흘 동안 리비우 지역과 수도 키우를 방문해 평화와 인간 존엄성을 호소해온 교황의 연대와 기도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 비추위경은 2023년도에도 평화특사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주 비추위경은 15일 수도 키우성 미카일 광장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건국기념일 행사 후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쟁포로 문제, 국경 넘으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본국 송환, 러시아 교도소에 억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인 가족들의 요청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가족들은 주피 추기경에게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인 약 7,000명과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러시아인 약 4,000명을 모두 교환하는 방식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이 오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현행 26주인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을 30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출산 및 육아 초기에 직면하는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선 핵심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됐습니다. 국민당은 육아휴직 기간이 4주 더 늘어나면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확보되어 아동 발달과 가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유급휴직 연장 정책은 육아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관련 법안 개정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제안은 육아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국민당의 강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기업들의 부담 완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액트당은 8막에 배정되는 예산을 매년 보건 예산의 1%씩 확대해 뉴질랜드의 의약품 지출 수준을 호주와 비슷하고 OECD 평균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033년까지 8막 예산은 전체 보건 예산의 12%를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전체 보건 예산의 4.9%만 의약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8막을 담당하는 장관이기도 한 데이비드 시모 액트당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8막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시모 대표는 예산이 늘어나면 8막이 투자 우선 순위 목록에 올라있는 더 많은 의약품에 자금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목록에는 139건의 의약품 지원 신청이 올라와 있으며 모두 예산만 충분하다면 8막이 지원하고 싶은 약들입니다. 2020년 예산에서 뉴질랜드 보건 분야에는 15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시모 대표는 그 가운데 8막이 받은 증액은 1,35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오클랜드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6년 총선 공약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클로이 스와블릭과 마라마 데이비슨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운 등의 3대 핵심 과제로 조세개혁, 수자원보호, 그리고 에너지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녹색당은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고 상장기업 이사회 근로자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계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신규 AI 데이터 센터 승인을 1년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마시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질 관리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녹색당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신규 허가를 1년간 중단하고 관련 규제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사우스랜드 건설이 승인된 데이터 그리드 데이터 센터를 사례로 들며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바 스와블릭 녹색당 공동대표는 해당 데이터 센터가 가동될 경우 뉴질랜드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6%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해밀턴시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하고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비용 부담을 늘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보면 데이터 센터가 지역 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뉴질랜드도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터 그리드는 서버 냉각에 사용하는 물을 순환식 시스템으로 관리해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퍼 럭슨 총리는 녹색당의 주장을 지나치게 우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스와버리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역사회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강화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재처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승인하는 방식이 계속될 경우 해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데이터 그리드와 투자사인 머큐리는 데이터 센터 건설 과정에서 약 1,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운영 이후에도 최대 300개의 고용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머큐리는 데이터 센터와 함께 발전 설비 확충도 추진해 전력 수급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뉴질랜드의 풍부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디지털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머큐리는 최근 전력 공급 확대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전소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추가 발전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전기요금 안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전력 환경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학생과 졸업생들이 침체된 고용시장 속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 분야에서 첫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입 구직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졸업생들은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의 초급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임시직이나 비전공 분야 일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학생 취업 지원 기간인 스튜던트 잡 서치에서도 구직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등록된 일자리보다 지원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카페, 소매점, 패스트푸드 등 정통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찾던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경험 부족이 취업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신입 지원을 뽑는 자리에도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력이 없는 학생들이 기회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취업 환경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둔화와 기업의 채용 감소 등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젊은 구직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오후대로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매일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 프리 시온 Drops candy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ife.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죠? 요즘 날씨가 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춥다가도 이렇게 저렇게 감기를 부르는 날씨인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 성찰해 볼 주제는 그 기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억을 도구로 삼은 기억을 통한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 성찰의 도구로 삼을 텐데 이 기억을 통한 연대라는 주제로 신명기를 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 회차만으로는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 때까지 다음 주 방송까지 함께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주제로 방송을 좀 엮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방송 내용은 제가 발표한 그 연구 논문을 조금 더 순화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꾼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썼던 연구 논문 제목은 성서의 타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고찰이라는 연구 주제였고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 성찰을 했던 주제입니다. 그 연구 논문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거나 하면 아무도 이 방송에 남아있지 못하시겠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소화해서 말씀드리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오늘은 먼저 제가 보고자 하는 이 구약 성서에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마치 한 세트인 것처럼 한 그룹인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구약 성서의 정리부터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한 세트로 묶어서 자주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또는 예언자가 뭐 잘 돌봐야 된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뭐 그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예언이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살피기 위해 이방인 그리고 고아, 과부가 성서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서에 대한 이해와 배경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성찰도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 세 부류의 약자들을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는 꽤나 자주 언급합니다. 과부와 고아가 묶여서 등장하기도 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 이렇게 세 부류가 함께 묶어서 등장하기도 해요. 총 20번 구약 성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룹들입니다. 이 20번 등장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성서에서 어디에 자주 등장하냐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직후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찰병을 파견했으나 그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벌처럼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그 방황의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치 자신의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함께 지나온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건너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에서는 이러이러한 법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마치 유언처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가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또 한 부분에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축복을 받고 저렇게 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 신명기 본문에서 이방인 고아 과부가 함께 묶여서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서에서 이 각 단어 이방인 고아 과부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방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원어는 게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르라는 원어가 이방인, 외국인, 이교도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92차례 정도 명사로서 이렇게 쓰였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같은 문화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소수자, 특별한 사람, 다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소수자를 의미할 때 바로 이 게르,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소수를 드러내면서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임시로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된 이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예를 들어서 전쟁에 패해서 자신들의 진영으로부터 군영으로부터 탈영해서 아니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고향이 너무 척박해져서 이스라엘 모종의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임시로 함께 살게 된 이들을 바로 이 게르 이방인이라고 성서에서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로 이스라엘 주류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된 이들을 의미하면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탈출기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같은 문화권의 주류의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에 대비되는 이방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축제 의무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19절에 보면 이랫동안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라고 하며 이방인과 본토인이라고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 그리고 주류의 문화에 속한 이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서 무교절에 행해야 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와 우리가 방금 본 이방인으로 번역될 단어가 서로 대비되고 있죠. 게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성서 안에서 활용되면서도 그 의미를 좀 드러내 주거든요. 이 게르라는 원어는 꽤나 자주 거주하는 사람, 거주민, 뭐 토착민을 의미하는 단어와 대비되면서 함께 쓰였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또는 뭐 이방인이든 토착민이든이라고 번역될 만한 그런 원어와 함께 쓰이면서 게르라고 하는 언어가 임시적으로 함께 살게 되었다. 임시적으로 동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뭐 창세기 15장 13절이나 23장 4절 뭐 이런 데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게르라고 하는 그 성서 원어는 히브리어가 그 출발점이 아니고 그 다른 더 오래된 언어에서부터 출발하는 어원을 가졌거든요. 그 오래된 어원의 의미는 거주하다, 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게르가 성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이스라엘 문화와는 다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았던 다소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할 때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의미할 때 이 게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최대한 천천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의미에 대해 성서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찰이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시간의 길이의 문제이지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이방인이죠. 그죠? 나와 온전히 일치한 생각,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유일하게 나 혼자이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들과 또는 내가 접하는 모든 문화나 철학이나 뭐 예술이나 모든 것들 안에서 어색함과 이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근원적인 통교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한 동시에 통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인간들 우리 모두는 다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적인 불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나와 다른 너라고 나와 너를 구분지어서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가 아닌 너희를 구분지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선택을 약하게도 우리는 하고는 합니다. 참 약한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조금 더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 다 게르구나. 나는 게르구나. 이 땅 위에서 이 땅을 잠깐 순례하다가 하느님께로 떠나갈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드리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방인, 게르일 뿐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발명해낸 생각은 아닙니다. 성서에도 이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서에서도 이런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에게 대입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그런 부분, 10절부터 20절까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방인이었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으로서 사는 삶이 계속해서 성조들에게 요셉과 모세에 의해 되풀이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타지에서 이방인으로서 사는 삶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 스스로를 바라보는 정체성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방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과시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성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항상 성서에 나오는 성조들은 그 다수와 어울리지 못하고 소수에 속해 있는 하느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또는 민족적 다름 때문에 여러 이유들로 소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또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게 어떻게 예언입니까? 라는 것은 더 깊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서두부터 15장 서두부터 환시라는 예언적인 소재가 쓰였고 그리고 그 쓰고 있는 문장의 구조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 창세기 15장 13절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낯선 땅에서 머물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미리 예언하고 있구나 예고하고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볼 때 이집트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해야만 했던 종살이, 노예살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400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 자체가 정확한 400이라기보다는 40의 10배인 거잖아요. 그리고 40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공생활을 준비하기도 하셨죠. 40이 의미하고 있는 준비와 인내의 성격을 여전히 이 400년 동안이라는 숫자도 전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안에 우리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의 난 기억해입니다.
참 어색했던 그 첫 인사를 난 기억해. 그때 난 어렸고 쑥스러웠어. 조금은 거버린 우린 그날을 떠올리며 함께한 시간 동안 참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눈물 흘렸던 추억이 있지. 많은 게 변했겠지만 마음 깊숙이 간직한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앨범처럼 소중한 널 잊고 싶지 않았어.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그리워했다고. 소중한 건 영원할 줄만 알았나 봐.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조금만 덜 줄은 몰랐어. 그때의 나 사실은 나 너무 서운했거든. 연락 한번 안 하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좋았어. 그땐 몰랐지만 언제는 추억에 울적해지는 날도 있어. 잊고 싶지 않았어. 정말 많이 그리웠다고 잘 지내는 양은 말 그 안에 너무 많은 말이 있어. 안 된 날의 전부 여전히 마음으로 안 기억해.
김의 난 기억해였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방인 게르에 대한 성서의 표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죠.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 게르라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특정할 수 없는 이유들로 낯선 땅에서 소수로 임시로 살게 된 이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적인 거주 그리고 소수라고 하는 그 숫자적인 개념은 아브람, 요셉, 모세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됩니다. 성서에서는 그렇게 이방인에 해당하는 개념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15장 13절의 내용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고아로 번역될 수 있는 원어는 야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톰. 그리고 과부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엘마나, 알마나입니다. 먼저 고아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야톰이라는 단어는 한 42번 정도 구약성서에서 활용이 돼요. 그리고 과부는 41번 정도 활용이 됩니다. 욥기에서 이 고아에 대한 관점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살짝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거든요. 욥기 24장 9절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젖가슴에서 고아를 빼앗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알기에 고아라고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계시는 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서 혼자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를 의미하죠. 아니면 어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느님 곁으로 가시면 우리는 누구나 다 고아가 되죠. 여하튼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욥기에 따르면 젖가슴에서 고아를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볼 때 젖가슴에서 어린아이를 빼앗는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과부가 유일하게 자신과 함께 머물고 있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의 기억이었고 사랑의 결실이었던 그 아이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욥기 24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아이가 아닌 고아를 빼앗는다라고 쓰여진 것을 보았을 때 아, 성서에서 고아라는 표현은 아버지, 부계를 상실했을 때 고아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애가에도 나오거든요. 애가 5장 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다라고 옮길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가 어떠했었는지 이스라엘 특히 유목 중심의 유목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었었던 이스라엘의 사회가 어떤 문화였었는지를 상상해 보면 이러한 성서의 그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이해한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보호장치가 사라진 이들을 고아라고 부른 겁니다. 혈육을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갈 방도를 잃어버린 사람을 고아라고 부르는 거죠. 어머니가 옆에 계시잖아요. 고대 사회를 이해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알아차리실 수 있을 텐데 시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부계 중심의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버지와 연관되는 부계의 계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인 바탕, 밑받침을, 배경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약성서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던 그 유다인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후손을 보지 못하고 그 남성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성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하는 그 수혼제라고 하는 그 혼인제도가 바로 이 부계를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가족들과 연관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보호장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과부가 왜 사회적인 약자였는지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과부 또한 자신 스스로 사회적 배경을 만들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남편에 기대어서 그러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 부계의 끈이 떨어지자 사회적 보호장치가 다 사라져버린 이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반복적으로 고아와 그리고 과부 알마나에 대한 보호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욥기에 나온 24장 9절에 나온 젖가슴에서 고아를 빼앗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좀 더 우리의 상상을 이끕니다. 단순히 남편을 잃은, 남편을 전쟁 중에 잃은 또는 뭐 병환으로 잃은 그런 고통만이 어떤 여성에게 남아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혈육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남편을 잃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그 끈을 이어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마저 빼앗김으로 인해서 자신과 그 자신의 남편을 이어주던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보호장치도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성서에 나오는 고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그 아버지의 부계의 상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아들 수 있습니다. 이제 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알마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알마나라고 하는 성서의 원어는 56번 정도, 56번 정도 구약성서에서 쓰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을 잃고 공동체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주로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알마나와 같은 그 어원적인 뿌리를 가진 한 표현이 있거든요. 알마눗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과부 신세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과부 신세로 옮길 수 있는 이 알마눗이라고 하는 원어가 성서에서 총 4번 나오거든요. 독특하게도 이 네 번 쓰이는 동안 그중에 두 번 창세기 38장 14절과 19절에서는 그 의복을 의미하는 단어와 함께 쓰였습니다. 직역하면 과부 신세 옷, 과부 처지를 드러내는 옷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입고 있던 과부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고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상을 해볼 만하죠. 과부 옷이라는 게 있었나? 이게 뭐지? 과부라고 하는 사회적인 계층이 있었던 건가? 과부라고 하는 그 상황이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남편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던가 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과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겠죠. 유딧에서 그 흔적을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의미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유딧서 8장 5절과 10장 3절에서는 유딧이 과부 옷과 함께 입고 있는 옷이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자루옷입니다. 자루옷. 그럼 자루옷은 언제 입었느냐. 다른 성서에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면 자루옷은 상중, 초상을 치룰 때 입는 옷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과부의 옷은 과부라면 모두 다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때에 남편을 잃게 된 바로 직후라던가 아니면 뭐 기일이라던가 뭐 어떤 그런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그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겪어내고 있는 여성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쓰여진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죠. 좀 정리하자면 과부의 옷은 남편을 잃은 여성의 특정한 상황을 드러내는 어떤 복식 옷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부 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리고 과부 말고 남편도 여성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만 먼저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서에 나오지 않다는 말이죠. 이 또한 성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고대 사회가 남성 중심, 그러니까 부계 중심의 사회였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여성이 예식적으로 지금 남편을 잃은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여성의 사회적인 상황을 드러내줘서 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신호의 역할을 과부 옷이라고 하는 알마눗이라고 그 알마눗이라는 과부 신세와 함께 쓰인 그 옷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대의 남성 중심의 시족사회였었다. 시족사회가 기초 단위였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하는 주장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권위 있게 하고 있고 정론처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이스라엘의 기초적인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었고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는 것.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만나게 되는 집성촌 있잖아요. 그런 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문화는 좀 여러 문화가 섞여 있거든요. 성서의 내용을 보면 뭐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의 표상들을 보면 유목민족 문화가 그 출발점이었을 것이다. 성조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는 표현들 혼인제도 특히 수혼제가 그러하거든요. 수혼제가 유목민족 바탕에서의 혼인제도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경사회가 농경문화가 바탕이 된 북의 중심의 시족사회도 또한 전제된 표현들이 성서 안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 내리기를 이 두 가지의 문화가 혼재된 반유목민족 시족사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 공동체를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성찰이 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성서에 나오는 과부 옷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 슬픔에 놓인 사람들을 드러내주는 그 옷에 대해서 성찰하다 보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전례 안에서 입는 여러 복식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점점 전통의 힘은 사라지고 그것의 의미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태가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무언가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분위기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전통들, 옷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야기, 말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들이 하는 정해져 있는 기도문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죠. 이런 것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그 상징들, 표상들이 드러내는 사회적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이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들을 눈여겨서 보자. 또는 이들이 지금 슬픈 상황이다. 이들이 부계를 상실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에 모인 이들이다를 드러내는 표상이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떤 누군가가 돌아가시더라도 우리는 집 앞에 등을 걸지 않죠. 저의 기억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등을 걸었던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던 전통들을 돌이켜보면 아,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지 우리 공동체들, 우리 마을 사람들 함께 생각하고 뭐 기도 중에 기억합시다.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약속해온 오래된 그것들, 표징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나머지 이어서 해보죠.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입니다.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고아 그리고 과부, 이방인에 대한 성서의 의미들을 좀 종합해 보죠. 방송의 서두에 신명기서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묶여서 함께 쓰였었다. 주로 신명기에서 찾을 수 있다. 세 그룹이 함께 나오는 것을 신명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함께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법적인 규정으로서 이들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들의 태도를 규정해주는 명령으로서 사회적 법령으로서 이 세 주체를 함께 묶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신탁을 통해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인 너희에게 하는 여러 명령들, 그 많은 명령들, 하라고 하는 명령들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규정하며 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공동체에서 소수로 있던 이방인 그리고 자신들이 도와줘야 되는 또 다른 소수인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명령으로서 야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명령으로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금령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 동사들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쓰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태도를 규정해주는 동사들이 능동적인 행위를 금지해요. 거의 주로. 당기지 마라, 누르지 마라,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신명기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힘없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주체로서 인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네들이 그들을 당기거나 누르거나 함부로 꺾거나 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너네들이 그렇게 취급하면 그렇게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다라고 전제되어 있는 규정들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 방송 때는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했던 방송 내용을 토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제와 좀 맞닿아 있어서 지난 방송 때 왔었던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김성태 씨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 강의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방인을 생각합니다. 문화적 차이가 큰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 성서에서 이렇게 많은 금령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점검할 이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들이죠. 이 방송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생각, 그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서, 또 우리들이 뭐 결정 내리는 선택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85편 지휘자에게 코라의 자손들 시편.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 땅을 어엽히 여기시어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셨습니다.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셀라. 당신의 격분을 말끔히 거두시고 당신 분노의 열기를 돌리셨습니다. 저시 구원의 하느님, 저시를 다시 일으키소서. 저희에 대한 노여움을 푸소서. 끝끝내 저희에게 진노하시렵니까? 당신 분노를 대대로 뻗치시렵니까? 저시를 다시 살리시어 당신 백성이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저희에게 당신 구원을 베푸소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자 하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 우매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정녕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영광이 머무르리라.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도단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께서도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어주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께서는 그 길 위에 걸음을 내디디시리라. 86편 기도 다윗.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제게 응답하소서.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입니다. 제 영혼을 지켜주소서. 당신께 충실한 이 몸입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는 이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으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올리니 주님, 당신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어지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크십니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애원하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당신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리니 곤경의 날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당신 같은 이 없습니다. 당신의 업적 같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의 영광을 드리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실 안에 걸어오리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JP 에듀케이션 전망전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주택 매물 감소로 경매시장 분위기가 더욱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일한 해상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불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 마테오 추피 추경이 리오 14세 교황의 평화특사로 7월 13일부터 10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포로 교황과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추피 추경은 나흘 동안 르비우 지역과 수도 키우를 방문해 평화와 인간 존엄성을 호소해온 교황의 연대와 기도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피추이경은 2023년도에도 평화특사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주피추이경은 15일 수도 키우성 미카엘 광장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건국기념일 행사 후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쟁 포로 문제, 국경 너머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본국 송환, 러시아 교도소에 억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인 가족들의 요청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가족들은 추피추경에게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인 약 7,000명과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러시아인 약 4,000명을 모두 교환하는 방식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매물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분위기가 차가운 수준에서 매우 냉랭한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인터레스.co.nz가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모니터링한 주간 경매에서 나온 주거용 부동산은 단 199건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간 경매 물량이 200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2023년 8월 이후 가장 적은 주간 물량입니다. 경매에 나온 199개 매물 가운데 86건이 낙찰되면서 전체 낙찰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나머지 57%의 매물이 유찰됐음을 의미합니다. 인터레스.co.nz에 최근 접수된 경매 예정 목록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경매 물량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어 시장이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민당은 재집권할 경우 유급 육아휴직을 현행 26주에서 30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육아휴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다시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주 양육자가 26주의 유급 육아휴직과 추가 26주의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 27주, 2028년 28주, 2029년 30주로 흔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 재무담당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이번 정책이 현대적인 가족의 현실에 맞게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부모들이 양육기간 동안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급 육아휴직 급여는 주당 최대 $811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민당은 이번 정책에서 최대 지급액 인상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윌리스는 정부가 매년 상한액을 조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국민당이 과거에는 육아휴직 확대를 반대했던 점을 지적하며 국민당은 지난 3년 동안 가족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부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학교 급식 예산을 삭감했으며 여성임금을 낮추고 생활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노동당도 조만간 보다 포괄적인 유급 육아 휴직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마라마 네이베슨도 국민당 정책이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이비스는 정부가 여성의 임금 형평성 정책을 철회하고 임금 상승을 억제했으며 이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강제 노동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에서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임시 10% 관세를 다시 부과했지만 해당 조치는 금요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대신에 시행되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뉴질랜드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뉴질랜드의 토드 맥글레이 통상장관은 이번 조치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스 그리어 대표는 이번 관세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맥글레이 장관은 이러한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관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앞으로도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명분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글레이 장관은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수출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8월 미국이 예상 밖의 관세 인상을 발표했을 당시 맥글레이 장관은 직접 워싱턴 DC를 방문해 그리어 대표를 만나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뉴질랜드 최고 통상 외교관인 반젤리스 피탈리스 역시 당시 워싱턴으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방문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맥글레이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전 관세 조치에서는 뉴질랜드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약 33%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여기에는 쇠고기와 키위 프루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치는 이번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도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녹색당이 환경과 지역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신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승인을 1년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클로이 스와브리 녹색당 공동대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수자원을 소비함에도 현행제도는 자원보호나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우스랜드 주인증인 35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의 경우 뉴질랜드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6%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망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색당은 이번 모라토리엄이 디지털 인프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재생에너지 의무화 및 수자원 보호 기준 등 법적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시간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도시들도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일시 중단 조치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명확한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데이터 센터가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녹색당의 승인 보류 주장을 즉각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투자를 저해하는 일시 중단 대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가 AI 전략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추진 중인 대형 병원 건설 사업 두 건이 복잡한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합니다. 다만 기존 모델에서 일부 운영 방식을 수정해 정의화할 예정입니다. 황가레이 병원과 닐슨 병원 건설 사업은 더니든 병원 재개발 사업에서 도입했던 디지털 시스템 통합 업체의 운영 방식을 채택합니다. 다만 더니든 사업에서는 해당 통합업체가 헬스 뉴질랜드와 직접 계약을 맺었던 반면 이번에는 주 계약사 산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헬스 뉴질랜드는 이 같은 방식이 병원 정보기술 IT 시스템 구축이 매우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업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헬스 뉴질랜드의 디지털 표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주요 병원 건설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기술적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니든 병원 재개발 사업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액트당은 팔막에 배정된 예산을 매년 보건 예산의 1%씩 확대해 뉴질랜드의 의약품 지출 수준을 호주와 비슷하고 OECD 평균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033년까지 팔막 예산은 전체 보건 예산의 12%를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전체 보건 예산의 4.9%만 의약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팔막을 담당하는 장관이기도 한 데이비드 시모 액트당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팔막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시모 대표는 예산이 늘어나면 팔망이 투자 우선 순위 목록에 올라있는 더 많은 의약품에 자금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목록에는 139건의 의약품 지원 신청이 올라와 있으며 모두 예산만 충분하다면 팔막이 지원하고 싶은 약들입니다. 2020년 예산에서 뉴질랜드 보건 분야에는 15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시모 대표는 그 가운데 팔막이 받은 증액은 1,35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학생과 졸업생들이 침체된 고용시장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 분야에서 첫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입 구직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졸업생들은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의 초급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임시직이나 비전공 분야의 일을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취업 지원 기간인 스튜던트 잡 서치에서도 구직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기준으로 등록된 일자리보다 지원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카페, 소매점, 패스트푸드 등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찾던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00% 뉴질랜드 만우카 꿀 듬뿍 프리미엄 국제뉴스입니다. 미군이 대일한 해상 봉쇄 조치를 전면 유지하고 있다고 25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X, 옛 트위터를 통해 25일 기준 봉쇄망을 뚫으려던 상선 12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지시에 불응한 두 척을 무력화했으며 봉쇄 준수를 확인하고자 두 척의 승선에 검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아라비아 해에서 아프리카 코모로 선적의 유조선 MT 차르미나 루호의 승선에 검문을 완료했으며 이 선박은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에는 봉쇄를 여러 차례 위반하려고 시도하고 거듭 경고를 무시한 모잠비크 선적의 유조선 MT 라빈호를 오만만에서 무력화했습니다.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대일한 공습을 중단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군으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군에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연속 이어졌던 대일한 공습은 이날 하루 중단됐습니다. 다만 이번 지시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공습 중단이 당분간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약 2주간 군이 매일 오후 공습 계획을 보고하면 이를 승인했고 공습은 수시간 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발사 준비를 마쳤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태세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날 열린 백악관 기자협회 만찬에서도 이란이 현재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기꺼이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메모리를 쓰도록 해달라며 공격적 로비를 벌이는 애플과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마이크론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낀 상황이 됐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몇 주 사이에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과 고위 임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이선트 재무장관 등 당국자들에게 애플 제품의 중국산 메모리를 쓰도록 해달라며 이 회사의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양측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메모리 칩을 납품받아서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애플 제품에 사용하고 싶다는 희망을 당초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일한 대규모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은 애플은 이런 구상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재태현 SK그룹 회장이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취급해야 할 9,440억 원은 국내 재벌과 이혼 소송에서 책정된 재산 분할금 중 공개된 것으로는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에 알려진 재벌과 재산 분할 판결에서 9,445억 원보다 큰 액수가 산정된 적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2024년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기 환송 전 항소심에서입니다. 당시 서울고법 가사 2부는 한 회장이 최 회장이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노 장관 측 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이유로 파기됐고 지난 24일 9,440억 원으로 조정된 파기 환송심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넷.co.ng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6원 6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5원 0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8원 1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오후 들어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g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조감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웰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다카퍼나 윈터 라이트 안내입니다. 이 무려 가장 친화적인 축제는 다카퍼나 시내를 빛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겨울 왕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 예술가 앵거스 미오가 기획한 이 행사는 몰입형 조명 예술, 라이브 공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저녁을 선사합니다. 다카퍼나 곳곳에서 눈부신 대형 조명 설치 작품, 인터랙티브 조형물, 라이브 공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다카퍼나 허스트메어 그린, 센트럴 허스트메어 로드, 포터 파크 앤드 와이하라 리키 엔젝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투게더, 오클랜드 시의회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이 오클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자신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개인기기를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용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7월 29일 와이타켈의 센츄럴 라이브러리, 3. 라타누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미술 및 STEM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TEM 활동,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들기, 코딩, 과학실험을 결합한 활동입니다. 간단한 가전용품 제작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복잡한 공학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8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에서 4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 아본데일에서 있습니다. 게시판,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